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 법이고 최고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큰 힘을 가지신 심판자이신데 그 능력 앞에 권세 앞에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가능한데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르실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관련된 것에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걷어내야 될 텐데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인 장교였는데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그 패전을 앞두고 약 이제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1944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외곽 루방섬에 파견되어서 유격전을 이 오노다 소위가 펼치게 됩니다. 미군이 부두시설과 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작전을 펼치는데 그 시조 사단장이라는 분이 그에게 이런 그 지시를 내립니다. 자살은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 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자살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그 200명의 일본 군이 게릴라 국지전을 펼치는 도중에 30명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인정하게 됩니다. 승리국인 미군은 삐라를 뿌려서 일본 패망의 소식을 산속에 있는 그 일본 군들 패잔병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를 보고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많은 일본 군들이 투항을 하죠. 그런데 오노다 소위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악랄한 미국 놈들의 프로포간다이자 기만책이다. 그러면서 굴 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루방섬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공습으로 착각하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가운데 계속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29년이 이렇게 지납니다. 1974년 일본 대학생 스즈키 노리오라는 학생이 그곳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요. 마침내 일본이 전쟁에 패전했다는 그 소식을 그때서야 이 소위가 인정을 합니다. 전쟁이 종료된 지 29년 동안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지 모르는 오노다 소위는 그 수십 년간의 기간 동안에 식량 확보를 위해서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과정에 필리핀 민간인 30명이나 살해하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원주민 가옥을 전체를 불지르고 사람을 토막내 죽이는 그러한 만행도 저지릅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소설로 되어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자, 이 오노다 소위에게 29년은 어찌 보면은 낭비된 삶, 낭비된 그 충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전쟁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또한 어떤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형편이죠. 영적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또한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지만 내가 다른 관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가 29년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영혼이 걸려있는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현실이 된 그 진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두 지점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두 지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호흡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첫 사인 표적이 뭐라고요? 손을 씻는 용도로 마련된 평범한 물을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로 변모시킨 기적이었어요. 자,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포도주는 당시 유대 땅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포도주 아니면 포도 생산 그것이 중단되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재난과 함께 해석을 하죠. 그 포도주가 혼인잔치 현장에서 떨어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쁨과 즐거움을 연출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앞에 놓인 돌 항아리들 크기가 보통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어떤 곳에서는 뭐 70리터 정도 어떤 데는 조금 큰 거는 1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약간 7, 80리터 정도 평균 들어가는 그 큰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자, 그 항아리를 채운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그 물 자체가 특정한 특수한 구별된 그런 물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냥 빗물이든지 그곳에 있는 시냇물을 떠왔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의 손길이 그치는 순간 그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모되는 것이지 그 물 자체가 항아리를 채운 물 자체가 특별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아멘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손길을 거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일정 시점에 우리 희락의 창조이신 우리 삶의 이 세상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 여정에 희락의 창조주이신 이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미 붙들린 사람들이며 크고 작게 우리의 삶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 삶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분과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영적 여정 마지막에 마련된 것입니다. 또 그곳에도 보면은 그대한 잔치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그냥 달리고 난 다음에 마라톤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지친 땀으로 범벅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그대한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성경 전체가 다 끝나갑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준비된 것이 뭐라고요? 혼인잔치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시 공간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경험했던 짧은 시간의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차원의 희락이고 이 희락을 몇 시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마침내 도래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들이 그곳에 참여했을 때 아마도 서로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갈릴리이기 때문에 게스트로 또는 이웃으로 아니면 그 잔치를 돕는 도움의 손길로 참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 자신이 이 혼인 예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린 양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희락의 상징인 포도주로 변모시켰던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희락 자체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약속받고 거듭난 영혼으로서 그 주님을 앙망하고 배워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지점 사이에서. 그런데 이 두 지점 사이에 놓여있는 도전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상 환경, 마귀의 유혹.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현저하게 나쁜 양들. 양들은 참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 양들을 주님께서 많은 동물 가운데 우리 인류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거리를 띄우고 어디서든 거리를 띄우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노리고 있는 양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그 맹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의 시력으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죠. 약하고 두려움 많고 어리석은 세 가지 속성을 지닌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식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자신이 연약한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인식하는 것이 의외로 가볍습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주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 근데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이제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이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양이 길을 잃게 되었을까? 왜 양이 길을 잃었을까? 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때문에 양은 종종 길을 잘 잃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은 푸른 색깔을 띈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입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 시력 반경 안에서 푸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양떼에게서 목자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감지하거나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푸른 색깔을 띈 것이 눈에 들어오면 조금씩 그것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몇 시간 뒤에는 양떼가 있는 곳으로부터, 목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훨씬 떨어진 어떤 언덕 아래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이런 경우에 스스로 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드시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양이 길을 잃게 된 경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양의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에. 양떼 곁에 머물고 있었으면 길을 잃지 않을 텐데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양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자 잘못이라고요? 아닙니다. 양떼 어리석음 때문에 공경에 처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때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져서 양을 찾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양들 99마리는 그 사이에 잃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99마리의 복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이 모든 자세한 설명을 비유 가운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양 100마리는 당시 그 보통 가축 소유자들이 기르고 있던 양의 수요에 약 100마리 정도 기릅니다. 양이 무리해서 이탈하는 경우 목동은 이제 양을 찾으러 나서겠죠. 그때 대개 목동 혼자서 이렇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몇몇의 목동들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때는 90마리, 어떤 때는 130마리 이 정도의 규모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목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동에게 자기 양떼를 맡겨두고 양을 찾는 것이죠. 자, 이제 오랜 수세 끝에 이제 마침내 잃어버렸던 양을 발견합니다. 그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5, 6절 볼까요? 또 찾아내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명령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썼었을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고집스럽게 말썽 부려서 길을 잃게 했는데 목자인 나로 하여금 이곳 저곳 오르내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 끝에 찾게 되었는데 즐거워 어깨 맨다고? 막대기로 대갈통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양의 무게는 보통 30kg 정도 나가요. 이 말썽 부려서 길을 잃은 양, 이 녀석을 찾느라고 자신의 땀을 흘린 그 목자가 화를 내면서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깨에 두른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것은 좀 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 부분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목자인 자신을 고생시킨 양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축하한다고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돼지 치는 것도 보았고 소 치는 것도 보았고 닭 기르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봄에는 뭐 우리가 지금 애완견 기르면서 뭐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 사료 귀한 거 먹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막 어떤 욕이 나오지 그게 쭈쭈쭈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목자인 자신을 고생시킨 양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축하한다고요? 화를 내면서 저놈의 양 새끼 또 옆길로 세면은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보통 시골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심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양을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양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목에 두르다시피 해서 낑낑거리면서 기가했다니까요. 그 기쁨이 또 너무 커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대접해가면서 음식을 대접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주님께서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질을 붙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러면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캐치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할까요? 인간 경험 가운데는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이 비슷한 상황 이 비유를 비슷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부모가 복잡한 놀이공원 가운데서 그런 데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아이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찾기까지 소요된 그 시간이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그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시간 동안 부모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인터넷에 올린 이런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기까지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30여 분간 전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 눈 의식 잘 하던 제가 진짜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 아이 이름 부르며 헤매었어요. 거의 나중엔 울부짖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졌고요. 다행히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를 내 뒤에 따라오게 할까요? 손을 잡고 그럴까요? 품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 앞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을 몰아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이고요.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자리 이탈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허물은 아이에게 있었는데 잘못은 아이가 한 것인데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열망과 사랑이 그 부모에게서 터져나오는 거죠. 허물과 죄로 길 잃은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시길 원하는 거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 챙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요? 아무리 뭐 운동 좋아해서 집 안에 운동기구 잔뜩 쌓여있는 사람도 운동기구 챙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골프 있는 거 좋아해도 막 골프 백을 갖다가 들고 아이들 대신에 나가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네 구절을 우리 상고하면서 연관되어서 이 주님의 그 심정을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도전을 당할 때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 길 잃은 양은 잘못했어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어리석음 때문에 머물러야 되는 곳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잊으셨구나.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연관되어서 지금 내가 벌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결론에 만약에 이르렀다면 그 주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오해를 그 생각의 왜곡을 벗어버리고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신명기 32장 이 네 구절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부모인 우리의 분깃 내 자녀. 부모인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녀. 주님께서 가장 갖고 싶어 하시는 것, 자기 백성.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진리 여러분의 심령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원수는요, 환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와해시키려고, 희석시키려고, 지우려고 있는 힘을 다할 겁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삶을 낭비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주님의 뜻보다 훨씬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산 적이 많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길 잃은 양을 끝내 찾아내어 자기 어깨에 두르고 길을 돌아오는 그 목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그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그의 잘못입니다. 그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열망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눈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그 부모의 마음, 눈동자 같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근접하게 그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적 팩트입니다. 아, 그런데요. 자, 9절 10절. 눈동자와 같이 그분의 분깃으로 그 백성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10절 12절에 보면은 사뭇 모습이 달라집니다. 때가 옵니다. 이런 순간이 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험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독수리입니다.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 날아드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참새들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이덴티티는 독수리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새끼로 있을 때에는 그냥 병아리 같아요. 우리 집 앞에 날아드는 참새 비슷해요. 이 새끼 독수리는 바위 절벽 틈에 형성된 안전한 둥지에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벌레나 곤충 먹으면서 안주하고요. 발톱이 있지만, 부리도 있지만, 날개도 있지만 절벽 위, 바다 위를 날개를 갖다 확 펴서 날아오르거나 그 발톱을 사용해서 먹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독수리이지만 독수리가 아닌 것처럼 둥지를 틀고 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모양은 독수리인데 하는 것은 마치 병아리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걸어다니거나 공중으로 몇십 센치 정도 퍼드득 이렇게 나는 그 정도, 나는 게 아니에요. 퍼드득 다시 땅에 주저앉습니다. 어미 닭이 물어다 주는 벌레를 먹는 그런 병아리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새끼 닭이나 새끼 독수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에게 있는 날개를 반드시 펴서 날개하려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날개할까요? 여기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함으로요. 무엇으로요? 어미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를 확 펼쳐서 바람을 일으킴으로 그 둥지 보금자리를 파괴합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강한 의심이 들죠. 엄마가 맞나? 왜 이렇게 변했나?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날개 죽지가 쭉쭉쭉 뻗어나와서 자기가 사냥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자기 분깃으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절벽에 떨어뜨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새끼는 패닉 가운데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새끼를 날개로 받아냅니다.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마치 알라딘의 양탄자가 등장하듯이 그 새끼 독수리를 엄마의 그 거대한 날개로 지면에 닿기 전에 확 받아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날아오릅니다. 휴, 이제 살았다 하는 순간에 다시 떨어뜨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과 공중에서 떨어뜨림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바로 그분께서 공중에서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갖다 주는 벌레만 옴삭옴삭 축내는 역삭들 이제 혼 좀 나봐라. 아닙니다. 보금자리 무너뜨리는 것도 어미 독수리 날개짓으로 만들어낸 간 바람으로 절벽 아래 떨어질 때도 벌레를 새끼 독수리 입에 넣어줄 때와 똑같이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큰 힘을 가진 존재, 내 보금자리를 바람을 일으켜서 파괴하는 어미 독수리,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 둥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어미 독수리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당해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담스러운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인격을, 그리고 정말 독특한 어떤 인격, a person, 하나의 인격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목자에게서 떠난 결과 길을 잃게 되어서 바로 길을 잃게 된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목자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에게 발길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들어서 목에 두릅니다. 말씀을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눈 감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치 오노다 소이가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그 사실에 눈을 감고 29년 정도를 참 어렸을 때도 지나듯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천하 사람 중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낭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압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두 지점 사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실에는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것이 없을까? 지금 내가 분명히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암송했던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구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신 그 주님, 지금 우리 삶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유용한 동반자로 세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점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잘못으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길을 잃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시는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날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허물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기와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열망하여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은 여전히 사랑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한순간도 그분으로부터 잊혀진 적이 없다. 내가 위기를 당하고 내 내면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다. 이 주님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분이시다. 이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이 주님을 한 분이라도 더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는 묵상하고 또 기도로 주님과 연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의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접고 있는 그런 영역들, 거룩한 불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불 밝혀주십시오.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일어나고 이 주님을 알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 이 주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된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거룩한 소망과 강력한 기쁨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 과정 중에 만나는 각양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과 난관들, 문제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날개를, 나의 발톱을, 나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아는 그 은혜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린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이 진리를 한 주간 가운데 확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손이 주님께로 향하여 높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감격과 감사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